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데 사랑의 속성 가운데 15번째 속성, 그것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이 견디다라는 말,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휘포메노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휘포메노, 아래를 의미하는 휘포와 under, 그런 뜻이죠. 그리고 머물다 라는 meno가 결합된 단어예요.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겠죠. remaining under, 그런 뜻입니다. hypomeno. 어떤 환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이 주는 압박 아래에 머무는 것, 그것이 견디다 라는 의미입니다. hypomeno. 이 단어의 쓰임을 보면 꼭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것,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계속 남아서 지키는 것, 그런 의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딱 한 군데에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에 나타나는 그 한 장면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룹니다. 그 성인식을 우리는 바미츠바라고 그러는데 언약의 아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된 나이,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 바미츠바를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그 성인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살이 되었을 때, 소년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바미츠바를 1년 앞두고 이제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의 부모와 소년 예수께서 8일간의 유월절 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렛으로 귀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43절에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아이 예수는 부모들이 다 떠났는데 그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할 때 그 단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부모는 다른 소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출발한 줄로 생각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떠나는 대신에 남아 머무는 것, 그것을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 또는 어떤 장소에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머무는 것, 옮기지 않고 머물면서 견뎌내는 것, 그것을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진행해 보죠. 결혼할 때 그 서양문에 보면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다시 말해서 즐겁고 행복할 때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시즌을 지날 때에도 그 환경이 주는 압박 아래 머물면서 견디겠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옛날 결혼식 주례사에서 꼭 안 빠지고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흰 파뿌리가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버전이 조금 변해서 어떤 주례를 보니까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쨌든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되든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처럼 흰머리가 되든지 사랑은 처음에 그 시작 지점에서의 그 슬램이라든지 이끌리는 그 마음이 신혼여행 끝나면 사실은 사그라들잖아요. 그러한 그 감정적인 하의 상태가 사그라든 나머지 수십 년간을 어떻게 함께 문제와 도전을 그리고 함께 슬픔과 역경을 물러서지 않고 견디느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1-2장에 보면 그 욥이란 사람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인간 경험을 합니다. 일시에 외부인들이 침입해서 종들을 다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다 불사르고 갑작스런 폭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다 죽어요. 뿐만 아니라 욥 자신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피부병 같은데 그 종기로 몸을 뒤덮인 상태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긋고 있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합니다. 일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욥기 2장 9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욥의 아내도 힘들겠죠.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고통스러울 것이고. 근데 욥 당사자보다 더 아팠을까? 더 괴로웠을까?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무리 슬픔과 고통이 크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끔찍한 역경을 만나 고통을 겪는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겪어나가는 거예요.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곳에 머물러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까요? 그들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뭐 결혼 발표할 때 호들갑을 뜹니다. 영혼의 짝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하면서 막 성대하게 거대하게 결혼식을 치러요. 그런데 왜 그런 수많은 매체에 자기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쉽게 헤어집니까? 좋은 날에만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부분이 보일 때만 함께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생은 햇빛이 비치는 날도 있지만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이것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시즌에도 구름이 낀 시즌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그 시즌에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좋은 날에만 좋은 관계로 남는 그런 것을 뜻하는 영어 표현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는 fair weather friends라는 단어입니다. fair weather friends. 날씨 좋을 때만 친구인 사람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간해내야 됩니다. 오래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즐겁고 유익할 때만 나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이 생길 작은 징조만 보여도 관계를 멀리하려고 거리를 멀찍이 두려고 이렇게 하죠. 또 하나 단어가 이거는 좀 속어에 해당되는 건데 골드 디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골드 디그는 원래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남자와 교제하는 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 보니까 이 골드디그를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보니까 김치녀 또는 된장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하죠. 시간이 있냐고. 근데 여자가 쌀쌀맞게 시간이 없다고 싹 거절을 해요. 자동차 리모컨을 꺼내서 길가에 세우는 노란색 수십억 하는 그 람보르기니를 삐빅하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싹 들어가면 그 순간에 여자가 겸연쩍은 듯이 다시 다가와가지고 니 차냐? 사실은 아까 시간 없다고 하는 건 농담이었는데 늦은 거죠. 이런 여자를 매력적으로 보여서 만났다고 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좋은 모습, 화려한 무언가가 변하면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견뎌야 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진을 빼고 우리를 애먹이는 그러한 가족을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력으로 말하는 제3시는 여기 6을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게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형벌 그리고 가장 억울한 죽음이 실행된 곳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그 처형을 당하고 처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후포 매노 하십니다.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33절 보십시오. 제6시가 되며 난 12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 머물러 계셨던 후포 매노 하셨던 그 주님께서 12시 이후에 갑자기 흑암이 닥쳐요.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를 위해서 그 6시간 동안 참혹한 십자가에 머물러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6시간 동안 어떤 순간에도 no more,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그만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번도 더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께서 그곳에 견디시며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잘못을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 주님께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귀적인 환경에서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 길만이 주께서 우리를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노예 신분으로 특정 주인 아래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로마 제국, 1세기의 그 로마 제국 기록에 보면 정치 경제적으로 그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에 기초한 사회였다.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를 우리가 이제 1세기라고 하잖아요. 제1세기. 근데 1세기 이전에는 그 당시 사회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인구 전체의 90%가 노예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활동했고 또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바로 그 당시에 노예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노예 출신이 많았겠죠. 누구 밑에서 생활해야 되는. 성경에는 아니나 다를까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도 다루고 있고 또 뭐 베드로 전서에도 다루고 있고 여러 곳곳에 그것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무 밑에서 종살이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먼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을 보도록 하죠. 베드로 전서 2장 18절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떤 종들은 이제 그 이해심 많은 주인, 여기서는 선하고 관용스러운 주인을 만나서 인정받으면서 가족처럼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겠죠. 예수 믿는 사환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 주인 밑에서 그 주인은 예수 믿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단 말이에요. 행운스럽게도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 쉽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범사의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자, 이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한 표현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직업을 안 해주는 그러한 주인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헬라 단어를 보면은 조금 그 성질을 알 수가 있는데, 까다로운이라는 그 원문을 보니까 스콜리오스라는 표현을 써요. 뒤틀린 그런 뜻입니다. 뒤틀려 있는. 그 뒤틀린 성격을 가진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기분에 따라서 주먹을 날리거나 쉽게 매질을 하는 그런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 주인 아래에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그런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음에를 막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죄가 있음에를 막고 참으면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두 단어 참으면 참으면 이게 견디면 이란 뜻이고 후포 매노라는 뜻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막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머물러는 것. 죄가 있다는 말은 뭐 물건을 훔쳤다든지 게으르게 일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맞을 짓 해서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분을 삭히면서 견디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은 맞을 짓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주인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성격이 개떡 같아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냥 화풀이를 종들에게 한 그런 그림. 그래서 그냥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데 정상적인 공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매질을 한 그런 경우. 이런 힘든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염두에 둠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엇 때문에 기꺼이 그 압력을 받아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가 그 가운데 견딤이 우리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형제 자매들의 그 깊은 속사정들 뭐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막아쓰는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 의미에서 그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죠. 근데 그의 기도를 받는 가족들은 이 세찬 압력을 막아내는 그 가정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들은 지금 물리적으로 그 한 지붕 아래 있지 않고 누군가 기도해 주는 멀리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영적 제사장이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막아쓰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면요, 큰일이 납니다. 그 영적 우산 아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박살이 납니다. 사람 얼굴에 입술이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입술이 없어요. 그러면 치아와 잇몸만 노출이 되겠죠. 외부의 그 찬 공기로부터 24시간 계속 열려 있으니까 울타리 없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니까 바로 치아와 잇몸의 건강상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 채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세찬 압력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방파제 역할을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 눈물과 기도와 그 곳을 지키고 있는 그 인내를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셔서 힘내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마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가고 계세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 성공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인생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품 인생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그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뻗어있는 이어지는 산맥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로키 산맥이라고 알고 있죠. 그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보면은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 그것을 우리는 수목한계선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고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추위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나무가 수목이 자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을 수목한계선이라고 그래요. 수목 한계선 다다르기 전까지의 그 나무들,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곳에 한계선에 걸쳐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은요, 성장을 억제하고 나무의 몸체 자체가 그 환경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쭉쭉 올라가는 나무가 없어요. 그 몸체가 웅크러지고 비틀어집니다.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비틀린 형태를 합니다. 잠시 한번 그림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 위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뒤틀리죠. 그래서 이 나무를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런 나무는 목공소에서도 반기지를 않아요. 뭐 쓸데가 없으니까요. 뒤틀려 있으니까. 꽃이나 잎도 피우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지금 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그 잎이나 그냥 푸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나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공명,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내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환경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일정 기간의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견딜 때 사람들의 시각이나 판단과는 상관이 없이 명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 하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기간들은 사실 어찌 보면 그 수목이 자랄 수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무언가에 근접하는 어떤 차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오래된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 기도문이 올려졌는지 몰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견디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2000년이 지났지만 이것은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때 박해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그 박해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을 오히려 더 선명히 하는 가운데 그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그 공인하기까지 약 한 250년간 그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10명의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를 받았다라고 그 10명의 황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한 그런 기록들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한 250년간인데 수십 명의 그 로마 황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250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들이 박해한 횟수를 다 더해보면 약 한 90년 정도가 나와요. 250년 가운데 90년 동안의 박해가 있었다. 아, 이거는 참 엄청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 세 번째 트라이아누스, 네 번째 하드리아누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백은 있지만 계속 큰 박해들이 이어나갑니다. 다섯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AD 161년부터 180년까지 20년간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다섯 번째 그 박해를 가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아버지 황제로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나옵니다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대해서 처음 이름을 들었던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이양하 교수가 번역한 페이트의 산문이란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교를 위해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나의 애독하는 서적을 제안하여 두색은 내지 네 다섯 권만을 들라면 나는 그 중에 하나로 옛날 로마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들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그런데 개념이 없던 철이 없던 그때 저 고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의 인식은 와 대단한 황제다. 영문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가 칭찬할 정도로 철학자 황제라고?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역병이나 흉년이나 가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인의 탓을 돌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체를 굶주린 개에게 먹이로 주었던 그 황제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보게 될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신앙 고백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일곱 번째 막시미우스, 여덟 번째 박해가 일어났을 때 데키우스라는 황제 때였는데 AD 249년에서 251년까지 이거는 짧은 통치 기간이죠. 2, 3년간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사실은 다 승리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배교자도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속출합니다. 아홉 번째 발레리아누스 황제, 마지막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303년에서 311년까지 이 8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최악의 박해가 이 마지막 열 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311년까지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이 250년간 이런 박해 아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바로 생생한 현장 가운데 고백했던, 박해를 견디는 가운데 고백했던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그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그 아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 이 고백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들은 그들이고 21세기를 사는 나는 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한 아버지 아래, 한 주님 아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혼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분들이 걸어간 것을 공부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을 알고 그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알고 그러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제가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이들은 이해할 것이지만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은 4주간의 그 기본 훈련을 거쳐요. 근데 마지막 주에 보면 힘든 코스를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화생방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화생방 이 단어의 뜻은 화학전, 생물학전, 그리고 방사능전.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 전쟁이 터질 것을 예비해서 가상 체험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병인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데모 진압에 사용되는 그 CS 체루탄 있죠. 그런 체루탄 가스로 가득한 그 가스실로 방독면을 쓰고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CS 가스탄은 그 눈을 쓰라리게 하고 기침이나 뭐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하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 뿌연 그 가스실 안에서 방독면을 쓴 우리 훈련병을 향해서 일어섰다 앉았다 쪼글뛰기 소위 말해서 그 시키고 PT 체제로 막 시켜서 숨을 헐떡거리게 만들어 놓고 몇 분이 지났을 때 방독면을 벗는다 실리시 그렇게 해요. 방독면을 벗는 순간 대수주 숨을 안 쉬려고 그러는데 20, 30초 지나면 숨을 안 쉴 수가 없어. 첫 숨을 쉬는 순간에 흑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막 얼굴이 팍 빨개지면서 아, 그 고통을 말을 못해요. 어떤 훈련병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뭐 구타가 날아온다든지 뭐 이렇게 그 큰 처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패닉에 그 빠져가지고 출구 쪽 있죠. 그쪽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 그 조교들이 또 두 명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두드려 맞죠. 그 가운데에서도요, 몇 분을 머물러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딱 와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몇 분을 머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성경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오래 견딤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 세대가 현재 뭔가를 바라보고 잉태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임산부의 그 사랑에 가득한 그 인내처럼 말이죠. 상황이 많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쉬운 길을 택하여 그 자리를 뜨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주님을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뜨지 않으려고 머물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그것을 견뎌내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님만이 아시는 어떤 목적 때문에, 섭리적인 목적 때문에, 거룩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길이 있을 것이고, 섭리해 놓으신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고, 섭리해 놓으신 어떤 환경이 있을 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예외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뎌나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지금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이전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 열 배 강한 차원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의 속성 가운데 15번째에 해당되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을 체감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은사, 귀중한 은혜에 더하여서 오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견뎌내는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셔서 진리로 계시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죄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